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될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오늘은 4월 12일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로 모든 인류의 첫 열매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모든 근거와 기반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통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시요 또한 복음이시며 시작자 곧 근원자시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6장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 여인을 소개함으로 시작합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입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 곁에서 언제나 함께 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곁을 언제나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1절에서 언급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섬겼던 여인들의 목록에 등장하는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현장 가운데 그리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그 순간에도 그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향료를 바르기 위해 장세된 지 3일째 되는 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았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만을 언급한 데 반해 마가는 세 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명하기 위한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려 했던 여인들의 모습을 대조시켜 그들의 헌신과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강조하는 데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이란 관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의 정도에 따라 그 믿음의 크고 작음을 보여줍니다. 믿음은 신앙의 연수와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단지 신앙의 연수가 오래 되었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활의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해 갇혔던 여인들의 그 믿음을 본받는 이 아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부터 8절은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에 도착해서 벌어진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무덤 입구를 막았던 큰 돌이 굴러져 있는 것과 그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놀란 여인들에게 그 청년은 나사렛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여인들은 무서움에 그만 도망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큰 돌이 굴려있는 일, 빈 무덤, 우편에 앉아있던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발견한 일, 그 청년이 전해준 예수님의 부활 소식, 그리고 말씀하셨던 바 그대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갈릴리로 가셨다는 소식. 마가는 이러한 일련의 모든 사건을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었음을 강조합니다. 돌이 심히 크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널리 퍼져 있던 시체 도난설이 불가능함을 알리기 위해 기록한 것임을 보여주고 한 청년 곧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로 소개하고 있는 흰옷 입은 청년을 통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듣게 함으로써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정확하게 찾아왔음을 천사가 입증하고 있는 것을 마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의인들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구약이 예견했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종말의 때가 이미 도래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9절부터 14절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지 못하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제일 먼저 만나주셨다고 소개합니다. 본문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는지 그리고 사명을 주셨는지 설명해 주진 않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고 11절은 강조합니다. 또한 큰 시리와 좌절에 빠져 시골로 가던 두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은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3절은 본문의 시골을 엠마오로 또 시리와 좌절에 빠진 이 두 사람 중에 하나의 이름이 글로바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매우 슬픈 빛을 띄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절망 가운데 시골로 가던 그들이 그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던 또 낙심 가운데 있던 그 두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뜨겁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처진 발걸음을 가볍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가던 방향을 되돌려 다시 길을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13절은 그 두 사람이 돌아와 남은 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해준 것에 대해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그런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11절에 이어 또 13절에서도 강조합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여러 번에 걸쳐 이미 자신이 겪게 될 일 곧 순환에 대한 것과 그로 인한 죽음과 부활에 대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때도 믿지 않았지만 막달라와 또 막달라 마리아와 두 사람이 전해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 없음과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식 앞에서 사람들은 수없는 모습들로 반응합니다. 어떤 경우는 조롱과 무시로, 또 어떤 경우는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반응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듣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도 믿지 않으려는 것에 있음을 말씀합니다. 듣긴 들어도 그 들음을 무시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부활의 소식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며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귀 기울이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15절에서 18절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일을 맡기시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자들로 하여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여전히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로 담대히 복음 증언의 사명을 감당토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이 구속의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한 즉시 그 구속사역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예수님께서 새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연이어 19절부터 20절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승천하신 것과 이에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증언의 사명을 감당한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0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제자들이 나가 두루 복음을 전파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최종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여러 표적에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부활이 있다는 소망을 또한 갖게 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하늘 영광을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주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와 그 나라에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이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이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마음껏 누리며 또 담대하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